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대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뚫공을 열어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의 은혜가 전부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정일관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한국의 집회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집회는 몸살난 가운데 특히 잘 마쳤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몸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반전,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뛰어난 자가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리는 그 고린도 지역은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 인구 중에서 40만 명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비율이 노예 출신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상류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참 교회에 우리 사역지들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식주 노릇을 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물주 노릇을 했다고 하는 가요 같은 사람. 또 그날 고린도 그 성에 가버니먼에 재무장관이 있었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 이 상류층도 있었고 노예 계층이 훨씬 많았지만 상류 계층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가 참 어수선하고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교회 대부분의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 노예 출신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예 계층에 있다고 결코 좌절하지 말아라. 아니면 상류 계층에 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작년 1년 동안 살아보면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도 그랬고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서 첫 번째 취직한 데가 천막 가게, 천막을 만드는 가게인데 왜 그 가게를 가게 됐냐고 하면 그 가게 사장님이,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학교를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거기 그 가게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그래서 월급을 안 받고 학교 보내준 조건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월급을 안 받고 학교 가는 조건으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어린 티네이저인 저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그리고 9시에 클로스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천막이, 옛날 천막이 지금 좀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게 그 커튼으로 된 거, 두꺼운 커튼 된 건데 그 기름 먹여 놨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그 둘둘 말아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장 정도 메고 가기 힘듭니다. 이제 그걸 하루 종일 일하는 거는 맨날 코피가 터져가지고서 막 그냥 파김치가 되는데, 똑같은 나이에 있는 주인집 아들은 실컷 자고 그리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막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자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나는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종처럼 머슴처럼. 근데 이 아저씨가 있잖아요, 나쁜 아저씨야. 학교를 보내준다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 저 학교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가을에 가래. 아니 가을에 입학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미국입니까? 한국은 봄에 입학하잖아. 근데 가을에 가래. 그러면서 어린 나를 하나님이 이 아저씨가 이용을 하는 거야. 너무 속상하고 불공평한, 야, 참 세상 불공평하다. 누구는 실컷 자고 학교 가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놀고 마음대로 놀고, 누구는 새벽 6시부터 코피가 나도록 밤 9시까지 일해야 되고, 참 불공평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불공평한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이 불공평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이 불공평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공평한 운명의 형태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불공평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불공평함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생존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언제든지 우세한 입장이 있고 열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이 있고 불리한 입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리한 입장이 있을 때에, 불강력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있을 때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불강력적으로, 아, 누군 나는 가난하고 싶어서 굶고 가난하고 내가 밥을 굶고 싶어서 굶는 거냐, 누군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냐, 아니잖아요. 가고 싶지만 학교를 갈 수 없고, 먹고 싶지만은 먹을 수가 없고, 편하게 놀고 싶지만은 빚에 빠져 일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불공평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불공평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각자의 잘잘못도 인간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개인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설계하시는 것도 계획하시는 것도, 아니 한 국가의 운명을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것도, 아니 인류의 운명을 역사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도 결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불공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화를 말하는 겁니다. 차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퍼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차별 그러면은 여러분, 차등적인 우세한 입장, 열세한 입장을 여러분 그것을 가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디퍼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양하게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화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역사, 다양한 플랜, 다양한 등장인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단,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현실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부정적인 자세가 있겠고 긍정적인 자세가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아, 현실 부정했습니다. 쇼펜하우의 책도 많이 봤어요.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비관론자잖아요. 예, 쇼펜하우. 아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딱 내 심정을 얘기하더라고. 예.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내 심정을 맞아지면 은혜가 되는데,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은혜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거부합니다. 현실을 거부합니다. 현실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적대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잘 사는 계층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어. 여러분, 적대감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나름대로 잘 사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 나 때문에 잘 살고 나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대로 잘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질 운명이 그렇고 내가 뭔가를 내가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적대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에서 사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요, 자꾸 이 정치인들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대립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짓 하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좌절적인 상황, 희망,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의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나쁜 거고, 내가 볼 때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좋은 거고, 내가 볼 때 유리하니까 좋은 거고, 내가 볼 때 불리하니까 나쁜 거다. No,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의 적대시하고 시기 질투할 게 아닙니다. 그걸 죄악식을 끊어. 무조건 나보다 잘 살면 나 부정부패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그래, 니들은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주제밖에 안 돼. 이렇게 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주 심했어요. 아주 상류층이 있고 노예계층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주 힘든 교회였었어요. 어쨌거나,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불공평이 과연 불공평한 거냐? 아닙니다. 불공평이 공평한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성공이 노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나 다 성공한다. 똑같다.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겁니다. 노력을 안 해도 성공하고 노력해도 성공하고 이건 불공평한 거죠. 진정한 공평은 뭡니까? 성공, 노력하는 자는 성공하고 노력 안 하면 실패하는 게 공평한 겁니다. 예. 획일적인 공평은 공산주의가 말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 그건 허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면 축복받고 순종 안 하면 축복 못 받아요. 이게 공평이죠. 이게 뭐 순종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뭐 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거둔 것도 마찬가지죠.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불공평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가면, 여러분 평등은 두 가지 평등이 있죠. 형식적인 평등과 실질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평등이 평등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일 안 했어요? 돈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의 어느 노자들은 일 안 해도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일 안 했는데 돈 내놓으래. 그거 대모하더만, 일 안 했는데 돈 내놓으라고 대모하더만. 예. 여러분 상황과 자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황과 자세가 있죠. 유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할 게 방심하거나 방만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리하다고. 그럼 유리한 게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내가 유리하다고 나보다 불리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대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착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일방적으로 착취한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예, 방심하고 방말 자만하지 말고 남을 향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대하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렇잖아요.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었어요.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부자라고 없는 사람 없인 여기거나, 내가 많이 배웠다고 무식한 사람 없인 여기거나, 내가 높은 권력층에 있다고 권력 없는 사람 내가 임의로 내가 핍박한다거나,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없인 여기라고 나를 그런 좋은 환경에서 배우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권력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뿐이에요. 배운 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가진 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 갖다가 상처 준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재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관 돼야 되고, 예, 그런 사람이 법관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변호사 돼야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신앙 잘 심어주시고 부지런히 공부시켜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우리 선배 대통령 나와야 돼. 안 될 건 뭐 있어? 하나님 시키면 되는 거지. 왕은 하나님이 갈아치는 거야.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투표는 형식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순종 최고로 잘하는 사람, 믿음 최고로 좋은 사람. 예,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로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죠.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잘 유리한 입장인 사람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풀리질 않습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상태를 오래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여기 있게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리할 때도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불리할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할 사항, 다른 사람 관계에서 조심할 사항들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아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구원만 가지고 얘기해도 또 인생 성공을 가지고 얘기해도 이 기본 지식인데 뭐냐면 나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 실존을 아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되고 인생의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아는 데서부터. 네. 여러분, 저 외람된 표현이지만 내가 사람인 걸 모르면 그렇게 사람답게 살겠어요? 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사람인 걸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농담하시네. 아니, 사람인 걸 알면 사람답게 살죠. 근데 사람답게 못 사는 것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인 걸 알 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답게 못 살죠. 지식이 있으면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사람입니까? 돈 있으면 사람입니까? 양복 입고 걸어다니면 사람입니까? 천만에.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죠. 흙, 원래 흙이에요. 오리지널 메터리얼이 흙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 같은 똑같이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전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제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 시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셨어.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안 하길 망정이지.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시험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시체잖아 우리가요. 영이 죽었으니까. 권사님도 수상한 거지? 그 권사님도 수상한 거야. 가장 인생의 기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를 누군지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치명적인 무지가 뭡니까? 존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치명적인 무지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무지예요. 두 번째 치명적인 무지는 뭐냐? 목적 파악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이 언제이고 여기가 어디인가? 이거는 그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우리 후손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생존, 살아남으려고 하면 지금이 언제인가 역사 감각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어디인가 지리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건 비스마르크 말의 말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홀로 지금 바둑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현실에 와 계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뭐예요? 반드시 장소와 시간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펼쳐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현실은 시간과 장소가 우리 현실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어야 우리는 목적이, 인간의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왜 이때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왜 지금 왜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군가. 이 존재 파악이 될 때에 우리는 목적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뭐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내가 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 존재 파악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 파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을, 자기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뭐 힘이 없네, 무식하네, 유식하네, 내가 뭐 힘이 있네 없네, 부자네 가난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남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나오는 사람 전부 남의 인생, 드라마 인생 사는 거지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가공의 인생, 희극, 시나리오에 의한 연극을 하고 있는 거고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거지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인식을 못하면 우리는 드라마 인생을 사는 겁니다. 드라마 인생 사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내 인생 살려고 하면 이 존재의식이 존재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목적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는 여러분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삶의 목적, 결코 생계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목적, 생계는, 생계 문제 해결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우리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인데,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오죠.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두 번째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면 그 노예 출신, 그 노예 출신 그 새신자보다도, 뭐 그것도 장로나 안수집사도 아니고 노예 출신의 새신자보다도, 노예 출신의 어린 노예가 왔어요. 어린 노예보다도 다 자기는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문 가정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스쿨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법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았으면 헬라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 당시 그 난다긴다는 철학자들 있죠. 뭐 소크라테스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철학으로 싸웠습니다. 철학으로. 네, 철학으로 싸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정도로 인텔이고 계급 있고 명문 가정이고 상류층 출신이고 뭔가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가 자기를 가르쳐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노예 중에서 새신자 노예, 그 어린 노예보다도 더 작은 자다 나는. 네. 참 내 사도 바울 존경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많이죠.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저게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아요. 네, 그렇게 알아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입니다. 수제자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마귀 중에 마귀다. 내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더러운 죄인이다 내가. 이런 자기 인식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 만나면 정말 예수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빼놓고는 다 배설문이다. 배설문 뭡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표현해서 대소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빼놓고는 다 대소변이다. 예수에 대한 확실한 인식, 자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 지식입니다. 네, 기본 지식. 다음. 여러분, 이 불공평이 불평스러운 겁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애굽에는 다 있었어요. 모두가 다 있는 애굽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찬스이고,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가 훨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고, 건강할 때보다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가 훨씬 더 하나님 만날 확률이 높고, 권력 높은 데 있을 때보다 거기서 좌천돼가지고 쭉쭉쭉 떨어져서 인생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가 훨씬 더 하나님 만나기가 유리한 조건이고,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려고 광야를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덕에 사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려고 광야를 끌고 나왔어요. 광야는 뭐예요? 의식주가 없어요. 양식이 없고 길이 없고 집이 없습니다. 광야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뜨거워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졌어요? 안 책임졌어요?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없고 집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 몰랐어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맨날 뭐 했습니까? 맨날 불평했습니다. 맨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알고 하나님 알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평해요? 어떻게 불평해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불평으로 일관하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20세 이하만 들어간다, 20세 이하 된 그 어린아이들은 38년 동안 성경을 보면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정탐했으니까 그때 믿음대로 했으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원병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캔슬 하고 38년 동안 더 광야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20세 이상은 그 38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꽤 사무치게 깨달은,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영원히 은혜 베푸시는 구원자요, 이걸 딱 깨달은 사람만 20세 이하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최초의 문제, 최후의 문제가 뭡니까?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왜 나를 아느냐 모르냐 왜 중요하냐면, 나를 알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모르면 자기를 시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나를 거부하지 않냐고 예수를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거부하든지 예수를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과 후를 갈라버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불공평이 반전을, 우리 인생의 역전을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27절, 28절, 29절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걸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아, 할렐루야. 나 공부 못한 게 할렐루야네. 아, 나 돈 못 버는 거 할렐루야네. 내가 맨날 비실비실하는 걸 할렐루야네. 그렇게 곤란하면 곤란해. 그렇게 하면 곤란해. 그러면 부자는 안 쓰고, 부자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워서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150하고 화살표로 찍 이렇게 됐어도 나는 IQ가 두 자리밖에 안 되는 걸로 여기는 사람. 나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카운트가 안 돼. 근데 난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만도 못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고 있어도 이 사람들도 자기 부인을 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고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 안 듣습니다. 뭐 자기 고집이 있고, 뭐 자기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가이드라인 돼서 자기는 뭐 여기까지밖에 신앙생활 못하면 더 이상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뭐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넘어가요. 난 내 바운다리는 여기, 내 신앙생활 원칙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도 있잖아요. 딱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미련한 것처럼, 한없이 약한 것처럼, 한없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백만, 천만, 억, 뭐 빌리온으로 막 나가도 어차피 이 사람은 한계,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억이 되고 백억이 돼도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인피니티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곱하기 뭐가 곱해져요? 무한대가 곱해집니다. 하나님이 곱해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만들어 본 거예요. I am 붙어 있으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사람이지. 이 사람 불가능한 사람. 암만 많아도 불가능한, 불가능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온 사람, 예수가 들어온 사람 I am possible예요. 네, I am possible예요. 뭔 가능? 왜? 무한대니까. 네, 무한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없는 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자야, 이걸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암만 높아져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안 들고, 암만 부유해져도 부유했다는 생각 안 들고, 암만 내가 잘 나가도 잘 나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잘 풀려도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다 없어져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게 없는 거야. 네. 이게 분명한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예, 계속 쓰십니다. 어떻게 쓰세요? 무한대로 쓰십니다. 예, 무한대로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불이 나를 태워 죽입니까? 물이 나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나는 도대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 과장이 아니죠. 실제죠. 난 망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패가 불명하고 패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기본입니다. 이제 기본 전제인데 이런 전제를 놓고 우리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숙제가 있냐면 예수가 나의 일부냐 전부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던 모습을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자꾸 넘어지시면서 십자가 질질 끌고 올라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골고다 정상에 올라가서 두 강도와 함께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 생각뿐이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 하나만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다리 하나만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육체 전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다. 우리 몸도 순종하고 생각도 순종하고 마음도 생각 갖고 뜻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여러분 매일 하시죠? 매일 하시죠? 예. 식사기도 하시잖아. 예, 식사기도 하시잖아. 예. 양심은 있어서. 이런 그건 그거를 기도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건 기도라 하면 곤란하죠. 한 분은 조영기 목사 한 번은 설교하다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대. 목사님 이 직장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여러 사람 보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기도하려는 게 참 좀 제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렇긴 한데 너무 좀 그래서 기도를 좀 화장실에서 기도 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뭐라 하더라? 차라리 굶어서 차라리 굶어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는 냄새나는 화장실 가서 오고 밥은 깨끗한 데 와서 밥 먹고 차라리 굶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욥기 8장 5절에서 7절 욥기 8장 7절은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 개업식에 성구 액자 선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선물하는 성구 액자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선물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갖고 얘기해도 여러분 약함은 그 약하기만 하면 무조건 창작이 되는 겁니까? 천만에 너는 약하니까 창작이 될 거다. 아닙니다. 5절 6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실 것이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5절에 보면요.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빈다고 하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빈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목숨만 살려주세요. 빌 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서서 빕니까? 서서 빕니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 내려와서 통성기도 할 때 내려와서 이 플로어에 무릎을 꿇잖아요. 의자 앉아있을 때하고 여기 무릎 꿇을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 마음의 높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예. 딱 요 원 피트를 내려와서 이 플로어에 무릎 꿇으면요 한참 내려온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내려가요. 희한하더라고. 마음이 내려가서 참 마음이 겸손해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살려다고 빌을 때는 이 플로어에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밤낮으로 비는 거야. 네? 밤낮으로 비는 거야.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밤낮으로 비는 거야. 그렇게 비는 약한 자가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낙심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럼 큰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냐?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다 조그마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강한 자냐 약한 자냐, 너는 지금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너는 좀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약한 자죠. 제가 없죠. 제가 미련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미련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한 자를 쓴다고 그랬냐 약한 자 쓴다고 그랬냐, 내가 있는 자 쓴다고 그랬냐 없는 자 쓴다고 그랬냐, 내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쓴다고 그랬냐 미련한 사람 쓴다고 그랬냐,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없는 상태, 약한 상태, 미련한 상태가 불평할 조건이냐, 낙심할 조건이냐, 소망이 없는 조건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라고? 하나님이 작은 자를 위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시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약한 자 작은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때가 되면 내가 한다. 어떻게? 속히 한다. 반드시 한다. 예, 속히 한다. 반드시 한다. 나 여호와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쓰는 것뿐이야. 예, 너를 쓰는 것뿐이야. 예. 다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 전제가 있는데 이건 다 압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아는데 문제는 실천적인 면에서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예수가 나의 일부냐 전부냐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냐 일부냐 something이냐 everything이냐는 나의 예배 생활이 말해주고 나의 기도 생활이 말해주고 나의 봉사 생활이 말해주고 나의 헌신하는 것이 말해주고 내 순종하는 모습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일부냐 에브리띵이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정말 그분은 정말 무한대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는 sometime입니까? 아니면 예? anytime입니까? all the time입니까? all the time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 인생에서는 왜 all the time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느끼고 사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사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일부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면, 그러니까 참 이 극심한 그 연단, 제 경우에는 극심한 연단이 왜 참 지금에 와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도저히 뭐 방법이 없는 절망 중에서 절망 저 맨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버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를 그냥 집어 던져 버린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올인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올인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경험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올인하게 만드셨어요. 올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올인한다면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돼도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축복받아도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왜 다 이룰 수 있냐고 하면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분의 전부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고 그분 전체를 가지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께 나의 인생을 전부를 드리고 나는 그분을 가지는 거예요. 인생을 막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맞바꾸는 거예요. 1대1로. 누가 수지 맞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자요. 사망자요. 근데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나를 예수께 드리고 그분 걸 그분을 내가 가진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현찮은 인간인데 나를 당신과 맞바꿔줘. 당신 나한테 주시고 나를 가져가시고 이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그분을 남겨주세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완전 꿈과 같아요. 이거는 정말 꿈과 같아요. 전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그분께 올인하십시오. 여기 갈라디아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됩니다.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어떻게 못 박았다? 여러분 못 박으려면 프레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프레임에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슴왕 교회라는 프레임에 날 집어넣는 거야. 예배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야. 기도 프레임에 날 집어넣는 거야. 못 빠져나오게, 못 빠져나오게 집어넣어서 모두 확 박아버리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내 육체와 함께 정하신 못 박으시는 거예요. 이 사슴왕 교회는 프레임에, 예배 프레임에, 기도 프레임에, 성가대 프레임에, 구역 프레임에 나가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엄청 못하게, 완전 못하게. 내 의지로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못 박았지만 이 갈라디아 5장 24는 내가 나를 못 박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나를 못 박으셔야 돼요. 예배도 못을 받고, 기도의 못을 받고, 성가대 못을 받고, 구역의 못을 받고, 주방의 못을 받고, 안내원의 못을 받고,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박으셔야 돼요. 골고대에서 이제 로마 병정이 나를 못 박았지만, 아니, 이거는 내가 나를 못 박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절대 기도 안 떠나고, 절대 예배 안 떠나고, 절대 교회 안 떠나고, 그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못 박으신 거예요. 완전 바뀐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우리는 약한 자요, 없는 자요, 미련한 자지만, 아니,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한두 번 쓰고 버리는 도구도 있고 끝까지 쓰는 연장도 있습니다. 한두 번 쓰고 버림받는 일회용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나는 없는 자요. 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자요. 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기 인식을 분명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존재 파악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목적 파악을 분명히 하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